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현재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을 바라지 낮아짐과 고생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모범으로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지만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자리로 다시 올리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봅니다. 장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현실만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처음 겪는 시험이 바로 이집트의 바로가 이끄는 전차들이었죠.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기 14장 12절에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에게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을 죽이려고 오는 전차 부대만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 종노로 타는 것으로 만족하고 절대로 영광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장래의 약속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면한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약속된 미래의 영광을 더 귀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현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은 현재의 사실이 아니라 미래를 투사하는 즉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을 비춰보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정의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이러한 믿음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모범이십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으신 것이고 그대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너희도 나처럼만 한다면 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 부분은 육신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데서 우리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는 범위이기 때문에 접근에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되고 판단된다면 그것은 사실 벌써 하나님일 수 없겠지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의 틀에 짜맞추어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허락된 계시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건전치 못한 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 아버지에 그치지 않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23절에 증거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명칭 자체가 하나님께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칭하는 것처럼 귀신과 같은 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문으로 신을 귀신 신자를 쓰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을 대함을 귀신, 다이모니온이라든가 마귀, 디아블로스 같지 않은 다른 존재임을 수없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위엄을 생각하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존귀와 영광을 지니셨음을 확인하고, 그러심에도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위엄과 존귀를 기꺼이 버리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되돌려 주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6절 첫 부분의 표현을 사람의 구조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근본, 휘파르코 하는 말인데 시작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본래 휘포, 무엇무엇에 의하여, 무엇무엇의 밑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다가 지배하다, 다스리다, 시작하다라고 하는 아르코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 그랬는데 참 흔치 않은 표현입니다. 모르페라는 말인데 이 말은 본래 형상, 모양, 외형이라고도 돼 있고 여러분 성경의 난해주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성질,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근본적으로 같은 성질과 모양을 의미하면서 모양에서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이라든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하반절에도 같은 표현으로 예수께 대한 설명도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표현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 세계의 시작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이나 또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선언은 아버지와 자신이 다르지 않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사실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설명해도 보이는 것만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마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나중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됨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조차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면서 아들에 대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희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의 선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존귀와 위엄을 증거함에 전혀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6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앞에서 이미 살핀 대로 본래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신 모습을 연결되어지는 내용으로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위엄을 지니시고 찬양받으셔야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마귀의 수하에 죽음에 바쳐지는 사람들의 비극을 참을 수 없으셔서 이러한 존귀를 포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주님의 사랑만 이해한다고 해도 함부로 살 수 없는 것이 그의 생명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순종하는 자들을 이집트의 종된 자리에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끌어내신 육신의 출애굽과 비교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지속적으로 드리며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7절, 8절입니다. 최고의 겸손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겸손을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이렇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경지에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른다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다르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세상의 작은 권력이라도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놓지 못해서 별별 수완과 방법으로라도 그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습들을 보면 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력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 절대자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7절이겠는데 영원부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위엄을 포기하시고 제약받는 육체인 사람을 입으신 것으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을 통한 표현이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표현은 하나님의 존귀를 소멸하시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사람을 입으신 것으로 이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희생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모두가 아니라 사람을 입으신 것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전기 없으면 못 살아요. 스마트폰 충전해야 되죠. 별거 다 해야 되는데 전기가 하루만 가보십시오. 그럼 뭐 못 살겠다고 난리죠. 우리는 아주 적은 이 소소한 것에서도 예전에 그거 있었나요 없었나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없었어요 전기.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거 하루 없어도 못 살아요. 그런데 어떤 것에도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던 분이 제약받는 육체를 입으신 것 자체가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씀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같이 됐다 하는 말이 호모이오마 그런 말인데 본래는 호모요 같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사람의 모양만 낸 것이 아니라 또 사람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본성을 제외하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의 죄성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표현의 한계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도를 하나님으로서나 사람으로도 완벽하게 이해시키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를 설명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 모든 일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이게 뭡니까? 사람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을 했는데 이것이 사람으로 오신 사실과 결과를 증거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예수도의 두 가지의 완벽한 희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첫 부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의 낮아짐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앞에서도 지적했고 또 요한 1, 2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의 오해했던 것처럼 단순히 사람의 형상으로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에 대한 경계를 요한사도는 두 부분에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절이고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요한 2서 7절에 그렇게 증거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 뒷부분에 이것이 최종적인 아들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신 분으로 하여금 죄의 싹신 죽음을 맛보게 하시되 가장 처참하게 죽음을 맛보게 하신 겁니다. 특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를 스타우로스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똑바른 기둥 또는 이런 형의 십자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스타우로스의 앞에 관사가 없으므로 지극히 일반적인 당시에 극형을 치르는 모든 십자가와 같은 형틀에 달리셨음을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타우로스에 달리셨다고 할 때 이렇게 위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꼭 이게 아니에요. 여기 복종했다. 휘페코스라는 히라브인데 복종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말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는 휘페코스를 순종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애써 지시고 싶지 않으셨지만 기꺼이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감당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믿음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하나님 아들의 겸손 정도를 따를 수 있어야 역시 예수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으로는 비교될 수 없는 낮아지심을 보면서 우리가 최소의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실제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자의적으로 낮아지시지 못할 정도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나 백성들이 최소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완전히 순종만 한다면 그 결과는 사실 순종했던 사람의 바람이나 기대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순종자에게 사람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당부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순종은 어떤 문제이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면 그 문제는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낮아짐이 높아짐의 비결이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도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덤벙대고 설치다가 번번이 실패한 베드로 사도 역시 그의 말년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9절에 그랬는데 여기에 이름으로는 당연히 예수도의 낮아지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이나 사람이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앞에 베드로의 권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언약을 따라 겸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때에 친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름은 존귀를 의미할 수 있고 바울은 이를 같은 옥중서신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0절에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한마디로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영광을 통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을 증거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물론 예수도의 부활의 영광도 이제까지 이 우주 속에 없었던 영광이지만 이 우주가 닫히는 역사의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실 주님께서 세상에서 예수도의 낮아지심과 같이 영광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던 사람들에게 주님과 같은 영광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기에 앞서 세상 죄의 사람으로서는 죽었어도 살지 못했던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먼저 입으심을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0절 하반절에 모든 영광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어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같은 옥중서신에서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랬고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해서 예수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에 앞절의 말미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0절 하반절에 연결되어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됨을 증거합니다. 결국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가 되심을 모든 권세자들로부터 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는 요한복음 5장 23절로 되돌아간 내용을 보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공통으로 영광을 돌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엄을 증거하는데 완벽하게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제 한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주님의 모범을 무엇을 위해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는 1절에 붙여지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어떤 역할, 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의 자세를 이렇게 낮아짐으로써 감당해라,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도를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앞에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인격이 회복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어떤 제약도 없는 영광의 위엄을 포기하시고 나를 위해 사람이 되어 가장 처참한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보죠. 이러한 최상의 희생과 헌신의 이유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어떤 영광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해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운 같은 영광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고 같은 순종을 온전히 드림으로 주님과 같은 생명과 영광을 현실에 보이는 세계서가 아니라 영혼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어진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예수님의 이 희생을 본받는다면 오롯이 그 약속은 여러분이 것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